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공격에 집중함에 따라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과 쿠르드족이 몰려 있는 북부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 규모를 1,500여 명으로 추산했고 러시아는 2,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포를 대상으로 한 시리아군의 집중 공세가 2주를 넘긴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했던 지역의 거의 55%를 탈환했다고 미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군은 ISIL이 2014년 장악했던 인구 밀집 지역의 약 55%를 탈환했으며 현재 미국 등 6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수를 포위한 채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라크 모수는 물론 최근 탈환 작전이 시작된 시리아 라카도 곧 ISIL의 통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9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공식 장례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쿠바 장례위원회는 29일 정오까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기념관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종종 대중연설을 했던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될 예정입니다. 화장된 유해는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쿠바 전국을 순회하다 다음 달 3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쿠바 동부도시 산티아고 대 쿠바에 안장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재가 홍수 피해 실태를 살피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 관리들은 고노에 다다테루 연맹 총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관리들은 고노에 총재가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는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홍수로 5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약 7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식량과 의류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콩고 민주공화국 접경 지역에서 어제 토착 세력이 반란을 벌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우간다 경찰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르웬조리 지구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반군 41명과 경찰 1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르웬조리를 독립주로 만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의 인도적 실태와 인권 유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지난달 9일 국경수비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9명의 군인과 경찰이 사망한 뒤 강력 단속이 시작돼 용의자 234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69명은 사살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러나 미얀마군이 이 과정에서 이슬람 소수계인 로힝야족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는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옛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생명체는 죽음과 질병 앞에 평등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적고 교육을 덜 받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상위 계층에 비해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요. 10년에서 15년을 덜 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돈과 권력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까요? 이 비밀은 미국 듀크대의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45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 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계급일수록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세포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특히 이 불을 켰다가 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면역계 유전자도 켜지고 꺼지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씁쓸하다는 반응과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꿈꾸는 것뿐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All I have to do is dream. 함께 감상해 보시죠. Drea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사회주의 지도자로서 미국에 대항해온 인물이지만 양국이 지난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뒤에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화당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애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미국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보수 정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신자유주의자로 꼽히는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확정된 소식과 함께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을 고려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사망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에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면서 미국과 옛 소련이 경쟁하던 냉전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카스트로의 동생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 직위를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날 직접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요. 쿠바 당국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장례식까지 9일 동안의 국상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내놓은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날 성명을 통해서 한 인물이 그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카스트로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더욱 힘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과 가족들에게 내 슬픔을 전한다고 적은 조전을 보냈는데요. 이처럼 중립적이고 단순한 애도의 뜻을 전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혁명은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나중에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등 냉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카스트로의 생애를 높이 평가했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중남미 좌파 정권 등 쿠바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일제히 카스트로 생애를 칭송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쿠바 사회주의 사업의 창건자였으며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 의장을 치켜 세웠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고 카스트로의 일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혁명은 카스트로의 유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쿠바의 오랜 혈맹으로 꼽히는 북한도 즉각 반응을 내놨죠?
네,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북한 전역에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고요. 주요 관공서 건물에 걸린 인공기를 조기로 개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서 위로를 표시했고요. 카스트로 전 의장 사망이 알려진 이튿날인 토요일 최룡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꾸려서 쿠바로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959년 32살의 나이에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의 공산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남미에서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된 뒤에 49년 동안 쿠바를 이끌다가 건강 문제로 지난 2006년 동생에게 정권을 넘기고 2008년에 공식 퇴진했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소탈한 모습을 보인 혁명 지도자였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대대적인 인권 탄압을 저지른 독재자였다는 서방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스트로는 대외적으로 반미 활동에 집중했었는데요. 혁명에 성공한 뒤에 토지 개혁과 민간 기업 국유화를 진행하면서 외국 자본을 몰수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지난 1961년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맞서면서 소련을 추종했었고요. 또 남미와 아프리카 일대로 공산혁명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961년에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했었고요. 이듬해 10월에는 카스트로 의장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코앞에 있는 자국 영토 내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불러서 핵전쟁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게 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죠?
네. 카스트로 형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작년 7월 단교 54년 만에 양국 수도의 대사관을 다시 열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1961년 피그만 침공으로 쿠바 정권 붕괴를 시도하고 쿠바가 소련 핵미사일의 자국 배치를 시도한 뒤에 반세기 넘도록 진행되어 온 적대관계가 전격 청산된 건데요. 이후 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쿠바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샤넬 패션쇼가 열렸고요. 또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8편이 쿠바 현지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가입하려는 쿠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체게베라의 아들은 미국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쿠바를 일주하는 여행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를 내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내에서 그 추모 수준을 놓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공화당 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60년 동안 쿠바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자가 사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선거운동 연설 중에 종교 정치적 자유 보장 그리고 정치범 석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쿠바와 다시 단교할 것이라고 발언했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다음 달 4일 치러질 카스트로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측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뉴트 근기르치 전 하원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이 카스트로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그는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쿠바 이민자들이 많은 플로리다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쿠바의 문을 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카스트로의 유산인 반미주의와 살인, 독재까지 우리가 개방을 해야 하느냐면서 미국 정부가 장례식에 아무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군요.
네, 어제 치러진 프랑스 제1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알랭 쥐페 예비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피용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신뢰를 잃은 좌파를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해야 한다고 당내 분열을 경계하면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 자, 피용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승리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피용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데 따르면 피용 후보는 최근 두 차례 각각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프랑스 유권자 6,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피용 후보는 내년 4월, 5월께 열릴 예정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6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33%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오독사가 유권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용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71%의 지지를 얻어서 9%에 머문 르펜 대표를 제치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프랑스 올랑드 현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 프랑스와 피용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죠.
네, 프랑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친시장주의자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건 보수주의자라는 평가인데요. 좌파 정권 통치 기간에 실망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우익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이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같은 극우 인사들의 과격한 정책에 안심할 수 없는 표심이 공화당과 피용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온건 우파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에서는 시장주의자고요. 사회부문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등 가톨릭 보수주의자로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내정책에서는 정부 지출 삭감, 그리고 이민자 수용 상한선 설정,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등 우파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대외정책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외교부가 오늘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군요.
네, 일본이 내년 여름까지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일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매우 분명하고 변함없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일본이 내년 여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사드가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말해서 높은 고도를 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 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지난 7월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 사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 검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낸 건데 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중 공공 외교 포럼이 오늘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최홍산 외교부 부장 조리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줬다고 밝히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첸 조리 는 이어서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더 심층적인 전략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중국을 겨냥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서 재검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정치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서 재판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는 소식, 또 미국 여성의 낙태율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난 8일 선거에서 이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자신이 선거인단 수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버지니아주와 뉴햄프셔주, 또 캘리포니아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일반 투표에서는 200만 표 이상 앞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미국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일반 투표에서 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투표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반 투표 득표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표 이상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이 과반수 선거인을 확보하면서 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면 이 자신이 일반 투표에서도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말 들어보시죠.
It's a rigged election, believe me. And we know it's a rigged system. 1.8 million dead people.
네, 이 선거 제도가 조작됐다면서 이미 사망한 사람 180만 명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올라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은 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를 거둔 버지니아주 같은 이 세 개 주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자, 반대편에서는 이 위스콘신주 등 트럼프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세 개의 경합주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위스콘신주와 미시건주,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세 개 주에 대한 재검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재검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넷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며칠 만에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위스콘신주 당국이 스타인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곳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 측도 이 재검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선거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재검표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선거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패배를 시인했던 점을 들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클린턴 전 장관 측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클린턴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인 마크 엘리아스 씨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재검표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위스콘신주에서 2만 7천 표, 이 미시건주에서는 1만 2천 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6만 8천 표 등 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재검표 운동을 주도한 스타인 녹색당 후보 측은 위스콘신주에서 사용된 투표 기계가 이 보안성이 취약하고 해킹에 취약하다면서 해킹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스타인 후보의 득표율은 채 1%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 인선 작업에 한창인데요. 지난 주에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한숨 고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추가로 장관 내정자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이 국무장관 자리인데요. 이 국무장관 자리는 이 미국 행정부 강료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롬니 전 주지사와 줄리아니 전 시장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한 사람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외면받는 트럼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반대 운동을 이끈 반면에 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 트럼프 후보의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꼽혔던 사람인데요. 특히 롬니 전 주지사는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뭐 사기 꾼이고 여성 혐오자다 이렇게 이 강도 높은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던 롬니 전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쭉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하면서 도와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롬니 전 주지사가 과연 어느 정도나 국무장관이 지명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 충성도를 보일지 장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켈리안 콘웨이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This is Trump's party now, and he won states that Mitt Romney lost. I mean, he won Michigan. Mitt Romney lost it by 10. I only wish.
네,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코네이 씨는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이라고 말했는데요. 미시간과 같이 밋 롬니 전 주지사가 크게 패한 주에서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롬니 전 주지사는 그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공화당 후보였죠. 그랬는데 당시 이 롬니 전 주지사가 크게 패한 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점을 이 코네이 씨가 지적을 했는데요. 롬니 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도 비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코네이 씨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돈 맥간 씨, 또 캐슬린 맥파렌드 씨를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내정했는데요. 또 어떤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9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는 지난 7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 변호인 측이 딜런 루프가 이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이 재판 적격 심사를 요청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연방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네. 자, 먼저 그렇다면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6월 17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 22살 난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들어가서 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담임 목사이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상원의원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이 9명이 숨졌는데요. 딜런 루프는 숨졌습니다.
네. 자, 이 그 사건은 용의자가 일단 백인이고요. 사망자는 모두 흑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용의자 딜런 루프가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또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남부연합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청사 앞에 있던 남부연합기를 철거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이 남부연합기가 내려져서 이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헤일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낙태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013년 15살에서 44살 사이 미국 여성의 낙태율이 한 해 전보다 5% 줄어든 1,000명당 1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980년에는 1,000명당 25건에 달했는데 30여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자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라면 3개 주의 자료가 빠졌네요.
네,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뉴햄프셔주는 CDC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 이들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의 낙태 건수가 66만 건이 넘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합하면 낙태 건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 한 해 9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 세 개 주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미국에서 낙태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올까요?
네, 이 지난해 AP통신이 각 주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낙태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보수적인 주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좀 더 진보적인 주에서도 이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주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번 CDC 보고서를 보면요. 뉴욕주에서는 낙태율이 1,000명당 24.3건이었는데 미시시피주의 경우에는 3.6건에 불과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낙태시술소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낙태율이 낮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낙태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 보고서를 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몇 가지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 청소년의 임신율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피임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늘고 있다는 점, 또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피임기구 사용이 늘어난 점 등도 이 낙태율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20대 여성 가운데 낙태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낙태 여성의 58% 이상이 20대였습니다. 19살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11.7%였고요. 3분의 2 이상의 낙태가 임신 첫 8주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20주가 넘어서 낙태를 한 경우는 1.3%에 불과했는데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임신 20주가 넘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하지 못하게 연방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 사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고요. 진보적인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971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면서 낙태가 합법이 됐는데 미국에서 낙태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바로 이 낙태 합법 판결이 나오기 2년 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낙태 합법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올해 초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이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대법관을 지명하게 될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며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초의 노래입니다. 오직 당신뿐이에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Only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be here alone. Only you, only you, only you can make me blue. Only you, oh, it's true that there's nothing carried my heart away. There's nothing left of this for only you, only you, only you can make me blue. Only you, oh,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미국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15개의 행정부처로 이뤄진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현재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부통령은 의회의 상원의장직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상원의 표결이 찬반 동률일 때 상원의장은 결정권을 갖는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을 돕기 위해서 1939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인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총괄하고요.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대통령 보좌진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들로 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행정부처들,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현재 미국 행정부는 15개의 정부 부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는 외교와 나라 살림, 국방을 책임지는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전신은 전쟁부인데요. 1949년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세 개 부처 모두 미국의 독립 초기인 17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하는 일은 대외정책과 조약 체결, 대민 외교 업무 등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느 어느 나라 외교장관과 만났다는 보도 듣게 됩니다. 재무부는 국내외 재정정책 수립과 화폐, 국채 발행을 관리 감독하는 등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처고요. 미국의 국방과 군사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1800년대에 세워진 부처들, 내무부, 농무부, 법무부.
1800년대 만들어진 정부 부처들로 내무부와 농무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주 임무는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의 천연 자원 보존과 개발을 책임지는 겁니다.
These are some of the many national treasures in America's national parks.
올해가 미국 국립공원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내무부는 이런 국립공원 보존 문제를 관장하고요. 또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정책 같은 것도 내무부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내무부가 국내 치안이나 안보를 책임지지만 미국 내무부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농지를 가진 만큼 농무부가 할 일도 아주 방대한데요. 미국의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 농산물 검사, 등급 판정과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요. 축산업과 임업도 농무부 소관입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I am honored beyond words to step into this larger role today as your Attorney General as we continue the core work of our
네, 지난해 있었던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미국의 다른 행정부처 장관들은 모두 세크러터리라는 호칭을 쓰지만 이 법무장관만큼은 어토니 제너럴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요. 법무장관이 연방검찰총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갖습니다. 주요 산하기관으로 연방수사국과 마약관리국 등이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설립된 부처들.
미국 15개 행정부처 가운데 앞서 소개해드린 6개 부처와 2000년대에 신설된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는 다 1900년대에 설립됐습니다. 1903년에 발족한 상무부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요. 그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일도 합니다. 노동부는 연방노동관련법 준수와 근로조건 감독, 근로자연금관리, 직업훈련 프로그램 집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1953년에 세워질 당시 교육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1980년에 교육부를 따로 신설하면서 보건후생부로 분류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요. 노인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와 의료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의 공급과 환경 개선, 빈곤, 낙후 지역 개발, 도시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택도시개발부, 미국 전체 고속도로 계획과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교통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 안보 강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에너지부와 재향 군인들의 복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가 있습니다.
The entire building has just collapsed as if a demolition team set off.
지난 2001년 미국의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듬해 국토안보법에 의해서 신설된 부처입니다. 테러 공격 예방과 미국민과 주요 국가기관 시설, 자원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현재 15개 부처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부처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오늘 Mike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졸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주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20년 11월 28일) 오늘 에스파냐의 탐험가 마젤란이 목숨을 건 태평양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전 마젤란은 5척의 배와 27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에스파냐를 떠나며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젤란 일행은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젤란은 남미 대륙의 남단과 푸에고 제도 사이를 지나는 해협을 발견하고 이곳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마젤란 해협을 건너자 이들 앞에는 푸르른 바다가 펼쳐졌는데 이곳이 바로 태평양이었습니다. 마젤란 일행은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인 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육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1520년 오늘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끝없는 항해로 인해 식량은 바닥이 나게 되고 선원들은 병으로 쓰러져가자 마젤란 일행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4개월의 오랜 항해 끝에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은 필리핀 종족 간 싸움에 휘말려 41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